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로켓 공격으로 어제 민간인 4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마을 사이를 지나던 차량에 대한 이날 공격으로 10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 3명과 이들의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자국군이 테러범 수송용으로 의심되는 차량 한 대를 공격했었다며 차량에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바논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압달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교장관은 유엔에 항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옛 소련제 다연장 로켓 그라드를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키리아트 슈모나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 특정 무기의 사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 올수 있다면 그에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내겐 24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때문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4일 늦은 시각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동부 도시 케르치의 조선소에 15기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방공망이 이 가운데 13기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2기는 조선소를 타격했고 선박 한 척이 이로 인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표적으로 삼아온 곳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신형 핵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의 실형 전략 핵 추진 잠수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함이 블라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북부 바렌츠의 유역 백해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중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쿠라 지역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바의 탄두가 미리 정해진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했다며 이번 발사는 국가 차원 시험의 마지막 요소로 러시아 해군이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3 잠수함은 보레이급으로 분류되며 보레이급 잠수함에는 사거리 약 8,000km의 블라바 SLBM이 통상 16기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어제 하루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지난 24시간 가자지구 내에서 24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최소 47명의 사망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최소 9,77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안보 상황을 상당히 더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언제든 가자지구 북부에서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 이후 이스라엘 육해 공군이 2,500개 넘는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7년째 북한을 외부의 식량지원 필요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비난에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3일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와 이를 참관한 미한 핵협의 그룹 NCG 대표단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비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한국 측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31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미국 당국자들과 함께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 한국 측 대표단이 초청돼 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군사 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이 7년 만에 또다시 괴뢰군부 깡패들의 참가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함으로써 미 핵전력의 목표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한국 정부도 앞서 논평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논평을 동원해서까지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의 헛된 핵개발과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간 확장 억제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미니트맨 3는 최대 450킬로톤급 폭발력을 갖춘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지구상 어디든 30분 내로 타격이 가능한 ICBM으로 최대 사거리는 9,60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는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ly tools available, including sanctions and using economic leverage.
크루즈 의원은 2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제재와 경제적 지렛대 등 가용한 도구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탄압을 자행하는 악의적 행위자이자 미국과 자유세계의 적이라며 이들의 협력은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Well, I mean, this is an example of where not just the United States,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res.
메넨데즈 의원은 이일 VOA 기자 만나 이는 미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 있는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다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제재의 대부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바꿀 만큼 경제적 압박을 느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기존의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 외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에 대응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ell,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it's hard for us.
카딘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없어 북한에 대한 불만을 추가로 표명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며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 등 외국 기업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등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3일 부유에 관련 우편 요청에 올해 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비금융기관과 5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통한 북한의 주요 수익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매달 최소 한 차례씩 새로운 조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수익금을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고 오펙에 약 5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VOA에 북러 무기 거래 관련해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주정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뒤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위성의 결함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해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3차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 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 때문에 발사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미사일 및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찰 위성과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어 앞선 두 차례 실패 원인과 3차 발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실험 실패 뒤 주장한 것처럼 간단한 결함일지라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발사 실패가 로켓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한 대로 비교적 단순한 결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고치기 쉽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believe from what they were saying, it's a relatively simple error.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it's easy to fix.
북한 당국은 1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밝혔고, 2차 실패 원인으로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서둘러 3차 발사 단행을 공언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 실패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날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원인을 발표했을 때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는지 아닌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면 원격 및 다른 데이터들을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could possibly have known whether the problem was relatively simple when they announced.
루이스 소장은 또 북한이 문제의 본질을 주의 깊게 검토할 시간도 없이 3차 발사를 공언해서 놀랐다며 그래서 오히려 빨리 발사하겠다고 했다가 발사가 지연되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함을 수정해 재발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북한은 그런 면밀한 검토 과정도 없이 서둘러 2차 발사 실패 뒤 두 달 만인 10월까지 3차 발사를 하겠다고 단언했던 겁니다. 지난 5월 25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는 2021년 10월 1차 발사 실패 뒤 2022년 6월 발사 때까지 8개월이 걸렸고 3차 발사 때까지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제한돼 잘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이 이전 발사 실패 원인과 그 결함들을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걸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우리도 정보가 거의 없지만 북한 스스로도 위성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그래서 북한은 여러 가지를 추측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little information, but also it's not clear how much information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공언한 시점이 이미 지난 것과 관련해선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두 달 늦어지는 건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 장기적인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훨씬 더 장기적인 이슈라며 앞으로 몇 년간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 much longer term issue. Over the years to come, we may see
루이스 소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체 개발을 돕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다면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이 설계하고 만든 우주 발사체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다면 발사 시점을 앞당기기보다 오히려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I don't know that there's a lot of evidence that the Russians are assisting with development of the launch vehicle. And if they were, it would probably take.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상단부 엔진을 시험하고 있는데 실제 조건에서 충분히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9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한밤중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북한이 3차 발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정찰위성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부터 2월 사이 혹은 당장 다음 주에 발사를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군사 장비나 탄약 교환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3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무기 인전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며 이유 없고 정당하지 않은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 및 군사 협력과 관련한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장비나 탄약 교환을 중단하고 북한과 관련한 무기 수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1718호와 1874호, 2270호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자신들이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 EU 대러 제재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해당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2일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이는 존엄없는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한 보도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일축하며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영국 프로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약 130회 무단 방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두 개 팀의 경기는 방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는 지난달 1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인 리버풀과 본머스의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방영된 이날 중계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조선중앙TV의 로고가 달렸고 오른편에는 2023-2024 잉글랜드 최상급 축구연맹전 중에서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또 조선중앙TV 로고 바로 옆에는 본머스와 리버풀의 이름이 선명하게 한글로 띄어져 있습니다. 세계 4대 축구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중계료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당 1,000만 영국 파운드, 미화 약 1,238만 달러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날 방영한 경기의 중계료가 산술적으로는 1,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날 중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방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측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중계료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2일 BOA에 프리미어리그와 북한은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사 스포티비도 북한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무단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중계방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가 202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련 사례를 집계한 결과 북한은 129회에 걸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단 방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에 56회, 2023년엔 10월 13일을 기준으로 73회에 달했습니다. 주로 전체 경기 실황을 녹화 중계하는 방식이었지만 때때로 두 개의 경기를 한 개 경기 분량으로 편집하거나 득점 장면을 따로 모아 방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이 유독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며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권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팀의 경기가 최소 한 번 이상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됐지만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방영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에선 20개 팀이 경쟁하지만 북한의 TV 화면에는 18개 팀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지난 2021-2022 시즌에 4위를 달성하고 올해는 무패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있는 강팀입니다. 북한이 중계한 경기에 등장한 팀이 주로 1위에서 6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토트넘의 경기가 제외된 건 의도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는 2021-2022 시즌 동안 23골을 넣어 전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시즌도 8골로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 역시 6골을 넣어 이번 시즌 득점 순위 공동 4위를 기록 중입니다. 비록 무단 중계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 선수들의 골잔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의 축구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비어있는 북한이 지난 7월 국제축구연맹 FIFA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방송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FIFA는 BOE에 해당 토너먼트에 대한 북한 내 어떠한 권리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중계방송이 무단 방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FIFA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FIFA는 잠재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당시에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고의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OA가 확보한 해당 중계방송에서 사회자는 월드컵 출전국을 소개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을 각각 그 외 한 개 팀으로만 지칭했습니다.
어조에는 웨트남 팀, 네덜란드 팀, 포르투갈 팀 외 한 개 팀이 속했습니다. 8조에 도이치란드 팀과 마르코 팀, 콜롬비아 팀 외 한 개 팀이 속했습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북한의 무단 중계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이 담긴 문건을 BOA에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단으로 중계한 웹사이트 운영자 스티븐 킹 등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7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텔레비전 불법 중계 장치를 판매한 개인 등이 각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내용도 소개돼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북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무단 방영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로 유지한다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현행 미국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의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조치 대상인 고위험 관할권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 관련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의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각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지난 1989년 창설됐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연례회의에서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 의원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하지 말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 3일 발표한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5차 심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 즉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거부당한 탈북민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송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당사국, 즉 한국의 보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2019년 11월과 같이 보호 불인정 처벌을 받은 북한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포함해 국제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유권규약 제6조, 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위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증함으로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신문과 구금, 법률 상담권, 행정 구금의 기간, 사법 심사, 추방 또는 보호 거부 결정을 포함해 사법기관에 항소할 권리 등 탈북민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탈북민이 실제로 그러한 안전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동해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입국 닷새 만에 포승줄에 묶어 북한으로 추방했었습니다. 유엔의 특별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러나 공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여러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로부터 제5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심의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이 한국 도착 즉시 구금되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으로 인해 최대 90일을 초과해 구금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자유권 규약 9, 10, 13, 14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가능한 한 최단기간 구금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 탈북민은 외부와 대부분 단절된 채 국정원 산하 보호센터에 수용돼 정부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왔다는 신원이 확인되면 보호 결정을 받아 하나원에 보내져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한국 내 정착 과정을 밟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꼽았습니다. 17년 연속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는 평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는 3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건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17년째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약세 속에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습니다. FAO는 그동안 북한이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곡물량을 추산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4분기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수입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일 올해 전국 추수 상황을 전하며 전례 없는 좋은 작황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주요 곡창지대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가을 거지와 탈곡을 마쳤고 국가 알곡 수매까지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수확량을 달성했다며 러시아의 식량 지원 제안도 사양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일가족 4명의 발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네 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BOA는 FAO에 북한이 올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밝힌 데 대한 논평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회의에서 또다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새 회기 들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2일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 so-called UN command unlawfully fabricated by the United States to legitimize the Korean War in 1950 still exists.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만든 이른바 유엔사가 여전히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반도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극악한 대북 핵전쟁 연습과 지속적인 전략무기 배치로 더 큰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채택됐고 전직 유엔 고위 관리들이 유엔사가 군사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엔 측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이어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9일 제1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김 서기관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한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달 17일 제4위원회 회의에선 유엔사를 소개한 유엔 안내책자, 즉 유엔 핸드북을 문제 삼으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엔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창설 8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엔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불법적인 기관이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유엔사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개막한 이번 유엔총회 회기 동안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김 서기관의 앞선 주장처럼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한국 내 유엔사가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공식 조직입니다. 실제로 2018년 캐나다 군 출신인 웨인 에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은 유엔사의 해체는 창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 김 서기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현수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6위원회는 유엔사의 지위와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며 특별히 근거 없고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 발언의 맥락에선 더욱 그렇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표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 승인된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계속 기여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However, my delegation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re is no doubt that the UNC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UN.
그러면서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발언에 김인철 서기관이 반박권을 활용해 대응하고 한국이 이에 또다시 대응을 하고 여기에 북한이 다시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석이관은 유엔사 창설을 다룬 안보리 결의가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참석 없이 강제로 채택된 사실을 지적하고 유엔사가 한국에 주둔한 건 애초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김 참사관은 유엔사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반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법원의 제1조선인 북송사업 관련 판결을 환영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책임 추궁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추가 공개 증언을 독려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3일 도쿄 고등재판소가 최근 제1조선인 북송사업 관련 재판 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한 비어의 논평 요청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우리는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에 2002년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구제 전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적 구제권의 가능성은 다른 국가, 특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결정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사건의 원고 중 일부는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했다고 사무소에 진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북한에서의 가혹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감시를 당하고 그들의 통신이 검열을 받았으며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 고등재판소가 일부 사실을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로 간주해 일본의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한 만큼 이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책임을 추궁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10월 30일 가와스케 이코시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침해 전체의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니구치 소노의 도쿄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지상낙원 선전과는 달리 귀국자들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삶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엔 5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중 한 명이었던 고정미 씨가 올해 숨지면서 재판의 원고는 4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84년까지 벌인 제1조선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5년간 북한 정권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은 93,340명에 달하며 여기엔 1,831명의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제1조선인 북송사업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이뤄진 귀국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 유엔기구들의 정보 요청에 대해선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 중 150명에서 200여 명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이 시리아와의 예선전을 제3국에서 치르는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고 아시아축구연맹이 밝혔습니다. 이 연맹은 내년 3월 북한과 일본과의 첫 홈 경기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주관하는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북한 대표팀의 첫 예선 경기가 제3국에서 열리는 것은 시리아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AFC 공보실은 3일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는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시리아와의 1차전을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르는 것과 관련해 국경 봉쇄 조치 등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는 올해 11월 16일로 예정된 2026 FIFA 월드컵 및 AFC가 주관하는 2027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공동예선 2라운드 북한과의 경기에서 홈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선 라운드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시리아는 홈에서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파이잘 스타디움을 경기 장소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2011년 3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면서 시작된 반정부 세력과 정부군 간 전투가 격화돼 내전으로 번졌으며 지금까지 12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FC 공보실은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일본과의 첫 홈경기와 관련해서는 경기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AFC 공보실은 북한이 첫 홈경기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일본과의 첫 홈경기가 내년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해당 경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도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4년 만에 국제무대에 복귀하면서 상대국과의 경기를 위해 국경을 개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시리아와 일본, 미얀마와 한조에 속한 북한은 오는 16일 시리아와 경기에 이어 21일에는 미얀마 양곤의 투운나 스타디움에서 예선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1년간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개 처형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식량난 등 내부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달 12일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공개 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는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정도였지만 지난 1년간은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하순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양강도 해산 비행장에서 주민 2만 명이 모인 가운데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총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8월 30일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틀림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파트너, 취재 협조자가 세상에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파트너도 그 동원돼가지고 현장에 가 있었어요. 9명을 비 오는 속에서 바로 그 총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9월 25일에도 해산에서 남자 한 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산 비행장에서 9월 25일 날에도 공개 총살이 있었습니다. 전시용, 그러니까 전쟁 시에 사용하는 긴급 위약품을 팔아먹었다라는 죄로 남자 한 명을 총살했는데요.
북한에서 지난 1년간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소문이 도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남도 함흥 그리고 함경북도 천진에서도 8월 달 들어서 공개 총살이 계속 몇 건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황해남도에서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주민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이상용 조사 분석 디렉터는 북한이 지난 6월 한국 TV를 시청한 주민 두 명을 처형했다고 말했습니다.
광해남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올해 6월에 어떤 이제 주민들이 그걸 이제 해제하고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영화들을 한국 TV들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와서 그런 농장원들을 두 명을 공개 처형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듣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늘었다는 보도는 단편적인 데다 일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해산에서 공개 처형된 사람은 국가 소유인 소를 식용으로 도축해 팔다가 처형됐다고 하는데 이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2011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부림소를 뭐 얼마나 잡아먹었다고 9명, 10명씩 공개 처형했다는 건 사실성 여부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주목되는 것은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증가한 지난 2, 3년이 식량난으로 인한 강력 범죄와 아사자 증가 같은 사회 혼란 시기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2020년 1월 전격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인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설탕과 밀가루, 비료,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 수입이 끊겼고 이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019년 북한의 쌀값은 킬로그램당 5,000원, 그리고 옥수수, 즉 강냉이는 1,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쌀값은 2021년도 여름에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먹는 강냉이 가격은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1,000원 선이었던 강냉이 가격은 3,200원까지 오른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7월 17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량미를 방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보유한 양곡이 부족해 이 조치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식량난에 더해 이듬해 5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때를 전후해 북한의 아사자와 강력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아사자는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110명 정도 발생했는데 올 1월에서 7월 기간에는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와 살인, 사제, 폭탄, 투척 같은 강력 범죄도 한 해 1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300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식량난으로 인해 강력 범죄와 아사자 그리고 자살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최근 자살자가
문제는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경제 차원이 아니라 통제 위주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이 발생하자 지난해 12월을 기해 장마당에 양곡 판매를 금지시키고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6,100원까지 치솟으면서 전년도 1월보다 무려 1,300원이 올랐습니다. 식량난은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특히 함경도와 양강도, 자강도 같은 북중 접경 지역은 국경 봉쇄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자 아사자와 자살자가 발생하고 강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식량난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있었고 북한 당국은 불평분자 색출을 위해 비상설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강력 범죄 등 사회 혼란이 계속되자 북한 수뇌부는 공개 처형이라는 칼을 빼어들었을 것이라고 데일리 NK 이상용 디렉터는 말했습니다.
법 일꾼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청을 해서 공포심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부에서 이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가 승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개 처형이라는 극약 처방은 당장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공개 처형을 목격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포에 질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니까 진짜 주의하자, 조심하자. 공포가 우선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좀 북한 내부 좀 공기 분위기가 아닐까.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에서 주민들을 겨냥한 공포 정치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s to exert force on the population through terror tactics, public executions, crackdowns on.
고스 국장은 공포 정치를 끝내려면 대북 제재가 풀려 식량난과 경제난이 해결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11월 6일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험프리 후보를 50만 표 차로 누르고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길 꿈꿔온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닉슨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는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집니다. 닉슨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1974년에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닉슨은 사임을 발표하고 제럴드 포드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닉슨은 남은 20년 동안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93년 11월 6일 호두까기 인형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5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콜레라이지만 일부 차이코프스키의 전기 작가들은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광산 감독관인 아버지와 프랑스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나 10살에 법률학교에 입학해 공부합니다. 그러다 차이코프스키가 14살 때 어머니가 콜레라로 세상을 떠나고 21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 진학해 음악에만 몰두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교향곡 1번 G단조, 겨울날의 환상을 비롯해 37곡 이상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수많은 발레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불행한 결혼생활로 음악활동 중에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고 이런 우울함이 작품에도 반영됐습니다.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몇 주 뒤 아내를 떠났고 당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차이코프스키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순회하며 연주, 지휘, 공연을 했고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